안녕하세요. 출발 정보 타임.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로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 지구촌 소식 종합에 이어 자체로 자아 브랜드를 훼손하고 상업 신용을 포기하는 미국 페덱스 회사의 범행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지구촌 문화기행에서는 슬로 벤스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출발 정보 타임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정확하고 발빠른 지구촌 뉴스.
영국 상원이 하원에 이어 6일에 무협이 유럽 동맹 탈퇴를 저지할 때 관한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잇따라 존슨 수상은 10월 15일 총선을 앞당겨 진행할 때 관한 결의를 제출했지만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만약 영국과 유럽 동맹이 10월 31일 전까지 탈퇴를 두고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존슨 수상은 반드시 유럽 동맹의 탈퇴 기한 연계를 청구해야 합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존슨 수상은 연설을 발표해 만약 의회 하원이 정부에서 제기한 모든 건의를 거절한다면 정부 운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10월 15일 조기 총선을 치러 수상 적임자를 선출하고 10월 17일 유럽동맹 정상회의에 참석해 새로운 탈퇴 협의를 두고 담판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4일 방문간 인도 모디 총리와 러시아 울라지보스토크에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 후 푸틴 대통령은 인도는 러시아의 관건적인 동반자 중의 일원이라고 표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두 나라는 관건적인 세계 문제와 지역 문제에서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유엔과 20개국 그룹, 상해 협력기구, 브릭스 국가를 포함한 다각 기제에서 입장을 서로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면 인도와 러시아는 다극화한 세계가 필요하고 쌍방 간의 협력은 또 이 목표를 실현하는 데 아주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또 인도와 러시아는 브릭스 국가, 상해 협력기구 등 기구에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관변측 매체인 파르스 통신사가 3일 이란 원자력기구 관원의 말을 인용해 기타 관련 국가가 상응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란은 이틀 내에 20% 농도의 농축 우라늄 생산을 회복할 능력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90% 이상 고농도 농축 우라늄은 무기급 핵 재료로서 원자탄 제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20% 농도와 90% 농도의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사이에는 거의 기술적인 장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라브로브 외무장관이 2일 러시아는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잠시 중단할 때 관한 제안을 이미 나토 국가에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라브로브 외무장관은 러시아는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를 잠시 중단할 때 관한 생각을 나토 각 회원국에 통보하고 각 회원국이 함께 호응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나토는 지금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소련은 지난 1987년에 소련과 미국 양국 중단거리 미사일 재고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에 미국은 이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퇴출하는 절차를 가동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정부가 2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제9경찰구역 그린촌에서 이날 저녁 엄중한 폭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집거구인 그린촌에는 유엔 사업일꾼과 외교인원, 나토 군변 측의 상업 파트너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4일에도 그린촌에서 자동차 폭발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잘메이 할릴자드 미국 정부 아프가니스탄 화해사무 특별대표가 2일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대표가 최근 도하에서 진행한 제9라운드 담판이 끝나고 쌍방은 곧 아프가니스탄 폭력 단속과 아프가니스탄 내부 담판을 두고 협의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할릴자드 대표는 소셜미디어에서 미국과 탈레반은 곧 협의를 달성해 아프가니스탄 각 파벌 간의 담판에 편리를 제공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지속적인 평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수하일 사힌 탈레반 정치국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라운드 담판에서 성공을 거두었고 아프가니스탄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유엔 무역과 발전회의가 얼마 전에 발표한 2019년 디지털 경제 보고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이 디지털 경제 발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디지털 재부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상업 플랫폼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는 하나의 참신한 데이터 가치 사슬이 이미 형성되어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한 기업이 디지털 견인형 경제에서 거대한 우세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시장 가치가 가장 큰 20개 디지털 기업 중에 40%는 플랫폼을 토대로 한 상업 모식을 갖고 있습니다. 보고는 정책 조치를 취해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고무하고 규범화할 것을 각국에 호소했습니다. 한편 구역과 전 세계 차원에서 발전 도상 나라의 충분한 참여를 보장해 효과적으로 관련 도전에 대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성 극동사무 담당 차관보인 데이비 싱켈이 5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기간 미국은 예멘 후티 무력과 대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측이 모두 접수할 수 있는 담판을 모색해 예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켈 차관보는 우리는 정력을 집중해 예멘 전쟁을 종말짓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9월 무티 후력은 예멘 수도 사나를 점령했습니다. 예멘 하디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로 망명했습니다. 2015년 3월 사우디아라비아는 단호한 폭풍으로 명명한 군사 행동을 펼쳐 후티 무력을 타격했습니다. 네, 지난주 지구촌 소식 종합해드렸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루이치의 Say You, Say Me.
지금 이 시각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지구촌 한이슈.
네, 지구촌 한이슈. 오늘은 자체로 자아 브랜드를 훼손하고 상업 신용을 포기하는 미국 페덱스 회사의 범행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본 방송국의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페덱스 중국 유한 회사가 교제하는 칼을 향항해로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관련 물품은 이미 중국 관련 부처에 의해서 차압됐고 관련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페덱스가 지난 6월에 미국 고객의 총기 소포를 배송한 데 이어 재차 저지른 범행으로서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중국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르면 택배 회사는 우편물을 취급할 때 엄격한 검사 제도를 실시해야 하며 운송을 금지했거나 중대한 안전 우환이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취급하지 못합니다. 중국에서 이미 30여 년 동안 택배업에 참가하고 있는 페덱스는 총기나 탄약, 규제를 받는 칼 등이 중국 배송 금지품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당연히 알 것입니다. 미국 택배업 거두인 페덱스가 중국 화훼사와 관련된 여러 우편물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고 불법으로 미국에서 총기를 중국에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규제받는 칼을 불법으로 취급해서 향항에 배송하려 한 혐의를 받기까지 일련의 불법 행위는 자체로 자아 브랜드를 훼손하고 상업 신용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실 진상을 규명하고 사용자 권익을 보호하며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중국 관련 부문은 지난 6월 1일부터 법에 따라 페덱스에 대해서 립건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 진전을 적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페덱스는 여러 차례 공개 성명을 발표하고 조사에 전력으로 협조하고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충분히 준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련 부문이 법에 따라 조사하는 기간 페덱스는 여전히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기업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 여부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점입니다. 중국 우정국이 발표한 7월 우편업 소비자 신고 상황 통고에서 페덱스의 신고 처리 만족도는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중국 관련 부문은 페덱스가 불법으로 취급한 칼을 차압했으며 법에 따라 조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페덱스는 반드시 조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 택배 시장은 예비가 크며 외자 기업의 업무를 확대하면서 기회를 공유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법률을 준수하고 규정에 맞게 경영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그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든 법외의 권리가 없습니다.
네, 지구촌 한 이슈. 오늘은 자체로 자아 브랜드를 훼손하고 상업 신용을 포기하는 미국 페덱스 회사의 범행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선희의 노래입니다. 저희에게.
여러분께서는 지금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해드리는 중앙인민방송국 출발 정보타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지구촌 곳곳에 색다른 문화를 전해드리는 지구촌 문화기행입니다. 오늘은 슬로벤스코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유선희 씨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일요일 지구촌 문화기입니다. 네, 오늘은 중부 유럽에 속하는 내륙 국가 슬로벤스코로 문화탐방 다녀오겠는데요. 우리에게는 꽤나 생소한 슬로벤스코는 1993년 1월 1일 체스코 슬로벤스코에서 분해되어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체코 인과는 서로를 형제라고 지칭하며 심지어 서로의 나라가 스포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거나 우승까지 올라가거나 하면 열렬하게 응원할 정도로 관계가 좋습니다. 슬로벤스코는 국토 면적이 49,035평방킬로미터이고요. 인구는 약 545만 정도가 되겠고요. 수도는 브라티슬라바입니다. 모국어로는 슬로벤스코 언어를 쓰고 있고요. 교육제도는 의무교육기간이 6세에서 14세까지 10년입니다. 2019년 6월 15일 슬로벤스코에서는 제5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는데요. 지난 3월 58.3%의 표를 얻어 주자나 차프토바가 슬로벤스코의 첫 여성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슬로벤스코는 의원 내각제라 실질적인 권한은 총리에게 있지만 45세로 역대 최연소인데다 정치 경험도 전혀 없는 정치 신이라는 점에서 주자나 차프도바의 당선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녀는 마을에 불법적으로 폐기물 매립지를 설치하려는 정부를 상대로 14년이라는 긴긴 법정 싸움을 벌여 끝내는 불허 판결을 받아냈고, 이로 인해 2016년 환경 분야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골드만 환경상까지 받았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는 그녀의 파격적인 도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슬로벤스코의 지형에 대해 얘기 드릴 텐데요. 카르파티아 산맥 서단부와 이어지는 타트라 산맥에 걸쳐 있어 국토의 대부분이 750m 이상의 높은 산지입니다. 타트라 산맥에는 아름다운 호수와 계곡이 많고, 최고봉은 켈라초브스키 산으로 높이가 2655m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평야가 적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대 양식의 건축물이 많으며, 특히 브라티슬라바성은 예전에 황제의 거처나 의사당, 시립박물관으로도 사용되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시골에 가면 진짜 동유럽의 정취를 많이 느낄 수 있는데요. 높은 산지를 따라 지어진 성벽들은 그 형태를 오래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벽과 요새의 도시 코토르는 중세 유럽 분위기가 풍깁니다. 슬로벤스코 명물로는 토카의 와인이 있는데요. 이는 헝가리를 대표하는 와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와인이 생산되는 토카의 지방이 헝가리 북서부와 슬로벤스코와 남동부에 걸쳐있기 때문에 슬로벤스코의 대표 와인이기도 합니다. 루이 15세가 극찬했을 정도로 그 맛이 좋다고 평이 자자한데요. 풍요로운 대지 위에 찬란한 태양과 따사로운 기후라는 자연의 특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와인병에는 3에서 6가지의 숫자가 적혀 있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와인의 당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격대가 저렴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애수가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맥주일 텐데요. 대표 맥주인 들라티 바잔테가 아주 유명합니다. 이름이 황금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름에 황금, 꽁이 들어가는 만큼 맥주의 라벨도 황금색이며, 꽁도 들어가 있고 맛은 적당히 쌉싸름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슬로벤스코에 가면 온천 체험을 해보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오랜 역사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놀랄 만큼 대중적입니다. 우선 역사로 말할 것 같으면 슬로벤스코의 온천은 2000년 전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가장 유명한 온천 휴양지인 피에스타니의 단골 중에는 합스부르크 가문의 엘리자베스 왕후와 베토벤도 있습니다. 슬로벤스코는 100개가 넘는 고성과 요새를 지닌 덕분에 유명 여행 코스로 많은 여행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중세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한 고성에서 그 시절의 귀족처럼 시간 여행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중 찬란하게 빛나는 로맨틱 성, 보이니체 성은 고딕과 르네상스 양식이 뒤섞인 12세기 중세 성인데요. 중부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으로 방문객이 줄을 잇습니다. 그중 천장이 순금으로 장식된 황금의 방은 꼭 들러야 할 곳으로 손꼽히는데요. 1484명의 얼굴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는데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화려합니다. 그 외 중부 유럽에서 가장 큰 성, 슈피슈스키 흐라드도 아주 유명한데요. 해발 614m 바위 산 위에 축조된 석조성입니다. 1209년 몽골군과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에 대비해 로마 네스크 양식으로 지었지만 13세기 타탈에 의해 붕괴되었고요. 15세기에는 르네상스와 바로코 양식으로 개축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왕족과 귀족의 저택으로 사용됐고요. 제2차 세계대전 후엔 무기고로도 쓰였는데요. 지하 40m에 무기를 저장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특이하게도 3개의 주방이 연결되어 있는데 500명에서 600명이 거주하는 성답게 많은 양의 음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붕과 창문 개수로 세금을 부과했던 1780년에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성주가 거위로 불을 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은 소실됐지만 성터의 흔적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 1993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지하 박물관엔 각종 검은 도구와 대포, 갑옷 등 옛 유물이 전시되어 있고 고성 꼭대기에 서면 12세기 마을인 슈피 수세케 포드 흐라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의 다양한 문화 코스들은 직접 여행 다녀오시면서 만나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오늘 슬라벤스코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구촌 문화기행의 유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구촌 문화기행 오늘은 슬라벤스코로 안내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간 끝곡으로 박연 최련아의 노래 저녁 노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출발 정보 타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의 최로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황민 방송국입니다. 진달래의 고향.